오늘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했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개수하는 자의 손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어제 읽은 본문 아니야?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야? 왜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가 많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고 그런 얘기 꼭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귀에 계속 들리겠습니까? 중요하다는 뜻이죠.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회복에 관한 말씀도 네 번째 반복됩니다. 네 번째나 계속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반복하시는 말씀은 이미 알려진 말씀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미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운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 아래요.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 치기 전에 뭐 시험지 답안지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다 보고 가면 되잖아요. 아니, 시험이라는 게 안 가르쳐 주고 봐야 시험이지 가르쳐 주고 보는 게 뭐가 시험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시험지 문제지나 답안지가 나와 있는 그 책을 사서 읽고 가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다 알아야 되니까. 누구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알아야 되는 일이니까. 성경이 이렇게 흔하듯 흔한 게 우리 손에 쥐어진 이유가 뭡니까? 누구나 다 봐야 할 책이에요. 이 책은 여러분 누구나 다 봐야 할 책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생각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성경이 아니고서는 인생이 바뀔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모두의 손에 들리기를 기도하고, 들고 있기만 하면 또 뭐합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그 반복되는 말씀을 매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밥은 왜 매일 먹습니까? 한번 먹고 말죠. 왜 하루에 세 번씩이나 먹습니까? 중요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신도 그럴진데 우리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모든 문제가 뭔데요?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까? 단순히 목마릅니까? 영혼이 전부 다 병들어 있지 않아요? 영혼이 산지사방으로 다 지금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인천의 그 형제가 말이죠. 라면 끓여 먹다가 화상을 입고 지금 뭐 생사 기로를 헤매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합니까? 애를 가방에 넣어 죽이질 않나, 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들을 돌아보면 성한 가정이 별로 많지 않아요. 병들어서 다 호흡이 안 되는 가정들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경제 성장할수록 더 큰 문제 생깁니다. 정치 권력이 강화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삶이 풍요로워지는 듯하지만 우리는 계속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가뭄을 만난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땅을 향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러다가 다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절, 2절,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구금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예루살렘 성은 뭐 깡그리 훼파될 겁니다. 아무 빛이 안 보이는 그런 시대예요.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아무 희망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번역이 좀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땅을 짓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만들며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들은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에 나오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온통 진화론에 물들어 있어요. 뼛속 깊이 진화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모든 이 구조가 진화적 구조, 진화론적 사고, 진화론적 습관 속에 젖어 있어요. 진화했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진화를 했습니까?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진화했습니까? 뭐가 진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무에서 유를 설명합니까? 빅뱅의 재료는 어디서 나왔어요? 오직 창조적 기준만이 이 세상의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만이 상대적 기준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죠. 절대적 기준이 없는데 상대적 기준이 무슨 소용입니까? 기준의 기준, 기준의 원점이 없는데 기준이 무슨 가치를 지닙니까? 이 세상의 기준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적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기원, 모든 것의 시작, 모든 질서의 원초,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죠. 원인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시작되어야 질서가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 시작되어야 인간의 모든 조화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 뭘 의지하느냐가 우리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죠. 아, 나는 뭘 의지하고 있나? 다급할 때 내가 찾는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다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 부르짖으라. 이건 꼭 큰 소리로 외치라 이런 뜻만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전부를 걸고 우리 중심의 전부를 결단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달려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냥 목소리만 키워서 고함을 지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르짖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걸면, 우리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고백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업수히 여기는 사람한테 우리가 마음을 줍니까? 그 사람 눈초리만 보면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마음을 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평소 때는 인사 한 번 없다가 꼭 필요할 때 다급할 때 전화 뭐 걸어가지고 이런저런 소리하면 귀에 들립니까? 전화 받고 싶지도 않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런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도대체 이게 뭘까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 전체는 사실 우리가 계시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 맥락에서 보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은 지금 비록 절망적인 상황 같지만 예루살렘은 철저히 황폐해지겠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크고 은밀한 일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크고 은밀한 일이란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곧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라는 일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뉴 크리에이션이 시작되는 일이죠. 사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우리가 55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는데.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만 오늘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져도 이 세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날 만한 때에 있습니다. 부를 만한 때에 있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부르라. 입을 열어 하나님 부르라. 입을 열어 아버지 부르라. 입을 열어 주님 부르라.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루 종일 뭐 잡생각하면 뭐합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태반은 뭐 생각해서 안 될 생각이고 태반은 생각해봐야 소용도 없는 일들이고 그 속에 하루 종일 우리의 머리를 쏟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를 때 그분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했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중에 말이죠.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뭘 하냐면은 그 이 바벨론 군대들이 참호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참호는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토둔, 토성 이런 공성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 성 주변에다가 성보다 높은 걸 쌓는 거예요. 그러면 성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공격하잖아요. 그런 걸 지으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왕궁을 부셔가지고 각자 가옥을 부셔가지고 그 돌들을 가지고 자기들 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오죽답답하면 집을 부셔서 왕궁을 부셔서 그 성곽을 보수하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않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내어버려 두면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면 심판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외면하게 되셨어요? 우리가 먼저 고개를 들렸으니까, 우리가 먼저 우상에게로 달려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의 마음을 다 뺏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면 끝이죠. 저는 우리가 아이들 왜 좋아합니까? 아이들 막 품에 안고 말이죠. 계속 얼굴을 쳐다보니까, 눈을 맞추니까. 그 방긋방긋 웃는 얼굴에 여러분 전부 아닙니까? 우리가 뭐 다른 개가 뭘 해줘서 고맙습니까? 아, 제가 참 그래요. 그 아이를 이제 둘이 잘 키워서 이제 5살, 7살 됐나? 애 키우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애를 많이 사랑해 주느라고 애 많이 썼겠군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정말 감동적인 얘기를 해요. 이 아이들이 훨씬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어머니의 답변이죠. 전심을 다해서 애들을 사랑했다고 칭찬했더니,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요, 애들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 아이들의 눈길이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이죠. 그 아이들의 천진무구한 눈길을 통해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게 부모의 특권 아닙니까? 부모가 받는 은혜란 말이에요. 애들한테 수고한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눈길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귀찮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가정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서 돈 좀 버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데 애들은 그냥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말이죠. 슬픈 일이에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쏟아붓듯 받을 수 있는 사랑인데, 그걸 돈과 좀 바꾸느라고, 내 성취감과 좀 바꾸겠다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라. 여러분,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죄악을 소멸시킵니까? 한 번 지은 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한 번 지은 업은 1천만 겁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없어집니까? 인과론적 기울에 따르면 영원히 그건 계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죄가 없는 듯 내가 씻어주겠다. 바다에 바늘이 빠진 것을 못 찾는 것처럼 못 찾게 하겠다. 내 죄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겠다. 아무리 살이 썩어 들어가듯 하더라도 주님 만지시면 새 살이 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그 달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는 샘이 터져 올라가지고 우리가 그 샘에 들어가기만 하면 깨끗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성만찬의 밤에 내가 흘릴 피다. 포도주 한 잔을 돌리면서 내가 흘릴 피다. 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 아니고 무슨 일이 더 크고 은밀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들면 숨이 쉬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생명이 소생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막대기와 이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길이 나타나 그 길 따라가면 의로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 첩자 두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전해 듣고는 전부 다 그냥 혼이 빠졌습니다. 얼이 빠졌습니다. 아유 참 뭐 이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리스도인을 사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고개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궁금하기는 그냥 뭐 성가시기만 하다. 안 만난 거죠. 우리가 안 만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부르는 거죠. 뭐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두려워 떨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좀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처럼 좀 깨끗하게 살아볼까? 그런 얘기라도 들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흉내라도 좀 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을 더 이상 쌓기를 멈추고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걸기로 약속하는 것이죠.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상황은 하나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그런 고백이 입술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가 풀렸는데 뭐가 호전되었는데 무슨 상황이 더 나아졌는데 우리가 달라진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죠.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합니다. 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은밀하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13절 읽고 마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회복되는 그림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림으로 펼쳐주는 것이죠. 그런 그림 언어로 설명하기 위할 뭐라고 합니까? 다시 목자들이 살 곳이 되고 그들은 양떼가 몇 마리 되지 않으면 셀 것도 없죠. 그들은 양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녁에 다시 양우리로 부를 때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서 할 때 숫자가 많으니까 꼭 셌어요. 다 셉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이 목자의 손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메고 돌아오는 목자를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우리의 양 한 마리 없어졌다고 눈치도 못 채는 분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메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목자의 그림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그림을 펼쳐 보여주시면서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세듯 회복으로부터 제외될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 부르짖기만 하면, 누구든 하나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누구든 하나님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귀하다 여김받는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생애가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사시고 싶지 않습니까? 정결하게 사시고 싶지 않습니까? 거룩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조용히 부르셔도 좋고 부르짖으셔도 좋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찾는 걸 부르짖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벙어리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죽음을 앞둔 자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37살 된 청년이 그냥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뇌사 상태로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한 번 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살아있어서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을 다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산다고 하나 먼지처럼 티끌처럼 사라질 인생들입니다. 잘났다고, 뭘 가졌다고, 뭘 능력 있다고 그렇게 살아봐야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들풀 같은 인생입니다. 피었다 하면 떨어지는 꽃과 같습니다. 안개처럼 해가 뜨면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나니 너는 열방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 이루리라 약속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팬데믹 시대를 만났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도 없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조차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것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내 필요만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늘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뭘 더 바라서가 아니라, 뭘 더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아버지 아버지 때로는 울부짖을 수 있는 것,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온 세상이, 온 열방이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며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주님께 달려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